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 그 말씀 증거 때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구약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모든 그 믿음의 우리의 그 선배들의 그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믿음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은 예? 예,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걸 꼭 머릿속에만 갖고 계시지 말고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예.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마음에 담겨지지 아니하면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역사적인 이 배경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가 없이는 바른 관계도 불가능해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성실한 또 진실한 그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았어요. 보라,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 시대에 임하셔서 뭇사람을 심판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심판하셨을까요? 무엇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이라고 유다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합니다.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의 부패성을 그들의 행위와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자기가 믿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에녹은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였던 것이에요. 이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를 신학자 라인홀드 니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기에는 참 깊은 그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믿어요. 그걸 모르고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다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새롭게 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리로만 그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렀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나 거룩한 야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마.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뉴베리라는 성서학자는요, 무두셀라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에녹에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새로운 의미로 통찰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문자대로 하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요,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무두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족의 사람들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관념에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이런 의미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에녹은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는 그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그 아들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깨우치자마자 그는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에 부딪히자 에녹은 즉시 자신의 잘못되었던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기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했죠? 예. 창세기 5장 25절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노아는 무드셀라의 뭐가 돼요? 손자가 됐죠. 예. 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은 예, 무드셀라 나이에 라멕의 나이를 더하면은 369세가 나오지. 369세죠. 예, 369세입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거 왜 안 나와요, 여기? 그게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성경을 찾으세요. 그 앞에 성경 다 있죠? 창세기. 나왔어요? 예,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죠? 노아가 몇 세 되던 때? 600세 되던 때. 무드셀라 나이가 그때 몇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969세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그 나이에 죽었죠? 자,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가 969세인 그의 마지막 인생 해에 있었어요. 예. 무드셀라가 죽자 말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에녹은 이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덕적인 부조리와 불의가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에녹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부도덕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막판인지 몰라요.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왜 작가들이 그렇게 씁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조리와 부도덕과 그 만연해 있는 그 혼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로 끌어올리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휴고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휴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또 만일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께로 끌어올림을 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성경은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멘.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로 말씀이었어요. 에녹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져온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까? 에녹의 삶의 내용은요, 창세기 5장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만나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강렬한 빛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바울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만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동행하면은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뜻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뜻이 조화되지 않고서는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 많은 부부가 깨어지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의 부조화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같이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의 자기의 뜻을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동행이 아니지요. 두 사람의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부부의 멋진 동행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행, 그것은 뜻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잘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속마음은 주님이 내 뜻대로 따라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고 아름답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관점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부부의 취미가 달라도요, 사는 것은 가능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부부의 조화에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도덕적인 관점은 결코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부정하는 남편의 그 부정을 용납하는 부인이 많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아내의 부정을 용납하는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조화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제는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에 거룩함을 제일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면 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동행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구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서로 말하며 듣기도 하고 그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동행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뭘로 우리가 이렇게 해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 예. 기도를 통해서 대화해야 해요.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세요. 동행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행하다 보면 닮습니다. 의 좋은 그 부부들을 보세요. 희한하게 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서로 다 틀렸는데 살다 보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동행할 때 가져오는 결과는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던 에녹은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에녹아, 오늘 긴 산책을 떠나야겠다. 준비하고 나오느라. 그리고 주님은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는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가자.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삶이 풍성할 때 마지막 순간은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개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에녹처럼 기적적인 옮김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아벨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돌발적인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노아처럼 자연사도 가능합니다. 죽음의 모습은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옮기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귀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열녀라 그래요. 임금을 기쁘게 한 자는 뭐예요? 충신이죠. 예, 충신이에요. 예. 그러나 이러한 표상을 따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 대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묘비에 이런 글자가 새겨지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잠들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묘비에 이 글이 새겨지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참 뒤를 돌아보면은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늘 드려요. 밥상 앞에서도 그 기도가 꼭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의 증거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아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에녹의 시대 못지않게 부도덕하며 악행이 범람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하는 무리들이 만연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옮기움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